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과 의지보다는 당장 눈앞의 것 그리고 나의 욕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참 많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에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그 체력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허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비춰주는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 지적받는 부분이 지금 우리들이 지적받는 부분이요, 우리들이 비춤받는 부분이라 생각할 때 바울의 이 편지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요, 가르침이요, 그리고 또 책망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살아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돼야 되고 나의 선택이 돼야 되고 나의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잣대에 헤아려지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아니면은 내 생각 내 마음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맨날 이렇게 뭐랄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다 싫다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지치는 일이요, 힘든 일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향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12장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걸쳐서 지금 지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속에 지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왜 지체론에 있어서 은사론에 있어서 왜 사랑이 필요한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그 속에서 성령이 하게 하심대로 그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 그것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이 소위 말하면 성령의 일, 주의 일이 친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랑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행해야지만, 사랑으로서 살아야지만 그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우리의 구원 자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뜻대로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일양 미쁘신 그의 미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사랑을 따라 구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은사를 구하는 그 동기가, 사역을 하는 동기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냐. 사람들은 왜 일을 하냐 하는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사는 건지,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에 시달려서 오히려 삶이 굉장히 그 힘들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먹고 살라고 가게를 냈는데, 그로서리를 하는데 온 식구가 대들어서 장을 보고 또 가게를 지키고 물건을 팔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정말 24시간 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집을 큰 거 사놔도 그 집에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고, 정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우리 흔히 듣습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일을 봐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사업을 하는 아이들 아니라 다 각기 회사를 다니는데, 그냥 정말 일에 치여서 그 젊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족들, 그 어려서 아기들 어려서 젊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체력과 시간들을 너무나 그 회사 일 때문에 그냥 허비를 하고, 제가 볼 땐 허비지만 그걸 안 하면 회사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이게 잘못됐지? 난 이렇게 키우지 않았고 이런 방법으로 살으라고 안 했는데, 세상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일할 것이 있고 일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물론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을 해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도 해 주셔서, 그것도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모로서 옆에서 보면 저게 삶인가? 참 인생살이라는 게 너무나, 그런 걸로 볼 때는 인간은 훨씬 더 그 삶이라는 것에서 해야 되고 취해야 될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돈이 그 생활을 지켜주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들이 뭔가 메말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소진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는 놀고 학교 다니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할지는 몰라도 제가 아들들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뭔가 그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냥 소진되어 가는 것 같아. 걔네들은 어디서 뭘로 채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냥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일에 무엇을 먹는지 입는 건지 그거는 걱정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얘네들은 딴 데 가서 딴짓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로서 한심한지는 모르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걔네들 보고 직장 그만두고 니들 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믿음이 각각의 분량대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말씀대로 살아서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믿고 해야 되잖아요. 각기가. 그리고 저는 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그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그 천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사람 관계에서 시달리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을 몰라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을 좇아서 살아라든지 사랑하며 살아라, 뭐 용서하고 섬기고 그런 얘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있어도 없어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정말 하루의 괴로움이 촉하게 있고 70, 80 살아야 수고함과 슬픔이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그 고백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은 결국은 방황하는 삶이요. 결국은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이 들고 그 결과 병 들고 그 결과 죽는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이루어온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보살폈다. 그래서 표창장 받아요. 그래서 뭐가 얻어져요. 물론 표창장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얻으려고 한 거 아니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그렇게 보살핀 가족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고 많은 정말 그 섭섭함을 안고 상처를 안고 그 노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자기들 삶을 사느라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다들 자기 하나가 여력이 없는 또 그러한 삶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서로가 아웅다웅하면서 서로가 무거워하면서 서로가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며 서로 물고 먹으며 망하리라 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처럼 소망이 없고 그냥 힘들고 지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이제껏의 삶의 수고함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을 이렇게 권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그 예언은 교회에 덕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그러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을 대답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치러 가서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그 말씀을 부탁하신 그러한,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말씀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안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혼돈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뭔가 미혹을 당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묵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그 은사를 가진 자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언하고 방언을 예를 들었느냐? 방언을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것을 옆에서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은 이 방언이라는 자체를 또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지금 은사의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정도지요. 근데 사도행전에 처음에 그 오순절 날그 성령에 임했을 때 많은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방언은요,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이 몰랐던 그러한 연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외국 말로 나가서 전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에 그 사람의 방언 땅의 것도 있는 것이고요. 천사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자기 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방언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들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를 지금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지금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안에서 자기 영이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기도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의 주어진 목적 자체가 물론 그 본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목적은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그 몸의 일부분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어진 그 은사가 성령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교회에 유익이 된다.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 된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덕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언어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자기의 생각을 거쳐서 말을 하니까 뭔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추려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의 그 말들을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깊숙이 있는 그러한 그 상처나 바램이나 그러한 말들 자기도 깨닫지 못한 그 속에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한테 고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 때요. 그 울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도 울음으로써 그 자기의 내면이 눈물로 그 울음 속에 토해져 나옵니다. 그것처럼 방언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소리 같아도 그 소리가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언어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눈물을 흘려내는 것처럼 울어내는 것처럼 그것을 토해내므로써 방언을 함으로써 자기의 내면이 지금 하나님께 자꾸 토해져 나오니까 자기의 속이 후련하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본인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몰라도 위로를 받고 권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나 그 저기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사는 그런 그 원시인들 같이 지금 사는 사람들 그런 부족들도 다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는 말을 한다고요. 아마 원숭이들이나 새들도 자기들끼리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족들이 말을 해도 이렇게 한국말로 통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역해서 나와요. 그럼 저거를 누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거쳐서 한국말로까지 통역을 했을래나. 되게 뭐 영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했겠지만 그 부족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통역이 될 거잖아요. 글이 없는 부족은 많아도 말이 없는 부족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아무 지식이 없어도 서로끼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같은 부족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듯이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 다른 부족에 있듯이 방언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방언이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서로 모른다면 그것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정말 뭐예요? 소음이나 잡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리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자기의 내면의 것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듣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언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뭐 방언을 하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예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선지자와 많은 교사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어느 면에서 남을 미혹할 수 있는 다른 지체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이라 그럴까? 방언은 자기가 정말 씀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기껏해야 그 사람이 미쳤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뭐 그런 욕이나 듣는 거지. 다른 사람을 시험 걸리게는 할 수 있어도 어느 면에서 미혹하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훨씬 더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거를 하려고 하라 그래요. 왜?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 쓰임 받을까봐 하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끄는 데에, 그리고 또 그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에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원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원함이에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이 안 받아줄까? 내가 손해될까? 이러한 계산을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섬기고 싶어 하게 돼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면을, 안위를 그 지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품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러한 사랑을 갖는다면 거기에 가장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나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거나 이제 귀신 쫓는 거나 뭐 그거는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요.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 계시지만은 교회 안에 또 뭐예요? 예언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물론 듣고 깨닫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교사를 두고 가르치게도 하시고 그리고 예언하도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각 사람이 듣고 깨닫는 그 분량들이 다르고 어린데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할 거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한 것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 뭐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꾼으로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요. 예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각각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내면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그 속의 것들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자기 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토해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나 그 방언이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이라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예언하도록 하라. 방언하는 데 또 통변하는 그 은사가 뭐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하는 사람과 통변하는 사람을 같이 두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의 말인지를 또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거는 뭐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들으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도 아,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에 자기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평소 때의 의사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예언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에 쓰임받기도 쉽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런 거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이 왜 그런 위험성이 있냐면은 이 예언이 자기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영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인가, 이게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분별하는 것이 미안해서 상대방에게 의심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하기를 안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아주 미혹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누구도 믿을 필요 없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은사를 행하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미혹하는 데에 쓰임받지 않으려면, 정말 거짓 교사가 안 되고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면 얼마만큼 스스로가 깨어 경성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배우고 스스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는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하고 경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아멘.
자기만 잘못 가면 좋은데, 뭐 그것도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간 자기만 잘못 가면 모르는데 지금 남까지도 다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서도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다 건너 어딜 다니면서 전하고 그리고 결국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행하라 행하라만 하면 행하려고만 해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나를 성령에게 내어드려야지만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하려고 안 해도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하게 하신 아니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옆에 성령님 앉혀놓고 지시를 받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내어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어디 갈까 모를 때만 성령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눈앞의 일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언이 그냥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리들을 안위하고 권면하고요. 그러한 예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교회 전체가 유익을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마 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도 많이 했고 예언도 많이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 은사 받았다는 거 자랑하듯이 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방언을 함으로써 속이 후련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자아도취 상태에 들어가서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뭐 장소 불문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방언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귀신신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다 그거는 미혹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성령의 것이 아니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는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중간에 그 말씀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면 또 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고 이렇게 말씀들 받은 대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예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입으로 우물우물우물우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소리는 안 내지만 다 방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일이고 그 생소한 일인지 보통은 가만히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같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대로 막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참 방언 사용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참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뭔가 통성기도 할 때처럼 와악 하면 그게 자기들은 통성기도지만 통성기도 할 때 방언기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막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옆에 사람의 그 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들의 그 목소리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또 자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소리들을 높이고 지금 아마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다 미쳤지 않나 뭐 했지 않나. 한국은 특히 통성기도를 잘하잖아요. 만세삼창을 하고 만세삼창처럼 주여삼창을 하고 그리고 저거 하는데 그 기도를 막 소리 내서 하는데 미국에서도 안 그러고 일본에서도 안 그럽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 같아요. 근데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막 하나님께 뭐 한 것 같고 산기도 가가지고서 그 목소리가 터져라 하고 또 아니면 뭐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뭐 하고 그런 그 얘기들을 들을 때 기도라는 게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은 그 자체에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 자체에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밝혀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유익하지. 너희들 기도 잘하고 너희들 속 시원하고 너희들이 뭔가 하는 거면 그럼 너희들 혼자 있을 때 하라. 사람들이 있을 때? 더군다나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아랍니다. 근데요, 왜 그러지 말아라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무시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똑같이 예수 믿어도 밖에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예수 믿던 사람들은요, 저게 올바른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할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 걸릴 일은 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분파가 있는 것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쫓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쫓지 않으면 거기선 반드시 분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는 일을 할수 없지만 그러나 시험 걸리긴 하지 말아라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합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하고 합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하고 합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서로가 자기 은사 자랑하듯이 아니면은 상대방들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성령을 좇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바울은 그것이 지금 그 무슨 검은 거나 생명 없는 그런 것들이 음악이 음을 분별하지 않고 피리를 부는 거든지 그냥 검은 걸 타는 거든지 왁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음악이라는 게 선율이 있고 쉬는 게 있고 어떤 음이 어떻게 해서 그 화음이 있고 다 그러므로 음악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서 소리가 구분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느낌이 있고 또 거기에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빽빽거린다면, 그냥 뚱뚱거린다면, 그건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하든지, 그것이 그냥 깽가리 치는 거나 같고, 그것이 그냥 신발이랑 마찬가지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그것이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이 쓰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뭐예요? 듣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방언함으로, 내가 방언함으로 그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을 시험 걸리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방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방언 자체는 하나님한테서 받은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렇게 쓰지 말으랍니다. 그거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거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서 말을 들을 때는 둘의 그 릴레이션십 교제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에게 얘기하는 데는 나에게 얘기하는 말투가 있을 것이고 또 은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소리만 질러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아니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듯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랑 저쪽 가서 어? 둘이 얘기하자라고 할 거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야 듣는 하나님이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이 혀에 오르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크게 말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라. 이 안에서 부르짖음이 있을 땐 큰 소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을 때도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이면 몰라도 평상시 기도하는 데에 방언을 사용하는 데에 그냥 언제든지 주의 상관없이 때 상관없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냥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오히려 상대방들, 주위 사람들을 배려 안 하고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면 목소리 낮추라라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속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요. 말로 표현을 못해도 들으시는 것이요. 아니, 내가 폭발을 해서 비명을 질려도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꾸짖지 않으시지요. 다 알아들으시고 다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이 신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식함이에요. 그 속에 다 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말이라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이 있는데 뜻없는 말은 없다.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텔레비나 그런 데서 그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볼 때에 그 아프리카나 그런 저기 밀림의 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언어를 들을 때 재밌어요. 꼭 방언 듣는 것 같아요.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비웃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언어인 줄을 우리가 아니까.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언어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사람 자신도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통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말라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몇 명이서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들이,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뭔가 정말 저 사람도 미쳤구나. 그렇게 하지 말으랍니다. 적어도 너무 큰 소리로 안 질러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요, 저 뭐지, 언어 중에서도 화병이라는 정신병이요. 화병은 한국말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화병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병적인 그 분노,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든 그것이 세계의 어떠한 나라보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인 거예요, 정말. 그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토해내는데, 방언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화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데에, 치유받는 데에 참 유익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사람 앞에서 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지요. 너희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그 은사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구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기를 구해라. 왜? 통변해야지만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대언을 한다든지, 대언이라는 게 대신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를 해주고 그 이제 방언으로 자기의 속의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방언으로 대신 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걸 이제 대언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방언이 쓰임받고 통변이 쓰임받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지체들을 위한 것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꼭 영분별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영과 혼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가른다는 건 성령의 것과 성령의 것이 아닌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것은 성령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안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풀이하시냐면은, 저들이 내 이름으로 하지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갖고, 내가 말하려는 말이 아닌 말을 하고, 내가 전하라는 그 대상이 아닌데 가서 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묻는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은사 가진 사람 찾아가서 은사 가진 사람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손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했는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지를 점검 안 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그거를 번역하여서 말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같이 구하라. 왜? 교회의 유익. 교회 유익은 지체들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도록 그렇게 구하라예요. 바울은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니까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정말 땅의 것인지 천사의 것인지 하여간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언이 자기의 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면 그 사람에게 그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는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처음에 그 일본에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섬겼어요. 근데 그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그 계속 말씀 듣는데도 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안에서 방언을 끝이지 않는 그러한 그 교단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갖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볼 때 너무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지성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이 내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열매가 육의 열매가 됩니다. 육으로 심으면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심어져야 된다는 거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삶이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즉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 방언은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까. 그 방언은 내게 분명히 유익은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들어서 내가 이해해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에는 이어지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한다. 방언을 통해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로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기를 그 안에 엎드려 굴복시키는 그 선택과 그 정말 끊임없는 자기를 부인하며 버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만약에 방언으로 그렇게 사람들 축복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해놓으면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사하며 아멘하고 싶을 때도 어디에 아멘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 사람과 같이 할 때는 사람에게 듣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하고 또 나 자신도 뭐예요? 내 이해력과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방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지배되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 다섯 마디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에게 옹알이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 애는 옹알이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요. 애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말을 했지 같이 우리가 옹알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화답하는 거를 우리가 말로 받아들여요. 옹알이조차도. 그런데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전달하는 거고 또 상대방이 그 상대방 속에 있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지 못하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위한 것이요. 지체들의 말을 듣는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싸우는 관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가 섬기는 관계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각각의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른 각각의 일들이 하나로 맞추어져서 한 몸을 세워나가는 그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으로 쓰여져야 된답니다. 은사는 성령의 법칙 속에,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칙 속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서 해라.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서 구하고 사랑을 좇아서 행하라. 그것은 즉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이 은사를 행하는 모든 일에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우리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일생에 매 순간순간에 적용되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정말 성령을 좇아서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되어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키워가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은사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통변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정말 지체들에게 유익됨을 주는 그러한 자로서 살기를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심에 순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